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김영령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이 오늘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중국에서 열린 제9회 베이징 샹산 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샹산 포럼은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서방 주도의 아시아 안보회의에 맞서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정부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이 행사에서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행동 때문에 긴장이 격화하는 위험한 단계로 상황이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미국의 적대 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 연습을 지속하고 첨단 무기들을 사들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승소한 중국이 미국에 25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WTO가 오늘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WTO 규정 위반에 대응해 이런 조치를 허용해 줄 것을 WTO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WTO 내 분쟁 해결 기구 DSB는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DSB 결정에 따르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DSB는 오는 28일 중국의 요청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쿠르드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시리아 북동부 터키 접경 지역인 라살 아인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DF는 미국 중재로 터키와 휴전을 합의하고 라스 알 아인 등이 포함된 안전지대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에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최근 이 지역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라스 알 아인은 터키군의 중점 공세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휴전은 내일 늦게 끝납니다. SDF는 어제 이 지역에서 반군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측은 SDF 철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100대가 넘는 미군 차량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시리아 북동부에 있던 미군 약 1,000명이 모두 이라크로 이동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늘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BBC 방송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EU와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영국 의회가 인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지난 19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 측에 보냈습니다.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다시 요청했지만 오늘 의회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안 표결 회부 여부는 데이비드 버커우 영국 하원 의장에게 달렸지만 버커우 의장이 이를 승인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대치하고 있는 카슈미르 접경 지역에서 두 나라 군대가 지난 주말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나라는 상대방이 먼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반격으로 상대방 쪽에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면서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충돌하던 두 나라는 지난 2003년 휴전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인도군은 파키스탄이 감행한 공격으로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이 반격에 나서 파키스탄 군인 6명에서 10명이 사망하고 기지 세 곳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던 탈북민 중 일부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제네바 미북 기본 합의를 이끌었던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황해도와 평안도는 맑고 함경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 구금됐던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던 탈북민 중 일부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Sadly, I recently received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se refugees who were repatriated to North.
이날 워싱턴에서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느냐는 BOA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중국 선양시 외곽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월 말에는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중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체포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인도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for sure that those who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may face illegal detention and ill-treatment.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과 구금 시설 내 학대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 문제 북한과의 양자협정을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also they apply humanitarian principles. That's how the Chinese.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 것도 인도적 원칙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중국 당국자들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민 문제에 인도적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오는 22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북 협상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o be on the table of negotiations.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핵화 분야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는 가운데 유럽 나라들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특징은 유럽 나라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 나라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한때 미국이 사용했던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언에 나선 헝가리의 조르지 몰나르 군축특별대표입니다.
Moving to nuclear non-proliferation, I need to underline that Hungary continues to insist on the complete, irreversibl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헝가리는 한반도의 CBID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약간의 진전을 이루는데 필수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폐기는커녕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고 터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안보리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아이든 리들 유엔 주재 영국 군축 대사입니다.
Sanctions need to remain strictly implemented until concrete steps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북한이 CBID에 나설 때까지 대북 제재는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프랑스 대표로 발언한 얀 후앙 군축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강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보고한 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유럽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1위원회에서 두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규탄했을 뿐 북한에 대한 발언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부터는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아예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나라들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 반박권을 사용해 유럽 나라들을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대사와 설전을 벌인 북한 외무성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의 발언입니다.
Are you saying that the nuclear weapons are safe and good when they are in your hands and the nuclear weapons are bad and threatening?
핵무기가 내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땐 위험하고 위협적이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위원회는 10월 말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여러 건의 결의를 채택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구가 포함된 결의는 일반적으로 3건 정도가 표결에 붙여지는데 올해도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비관적인 시각이야말로 현실적인 시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초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태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We're dedicated to this issue, and I'm sure that they are spending all the time they need to trying to understand what the North is doing and deciding whether further negotiations are advisable.
리스 전 실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협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추가 협상이나 조언 등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무협상 결렬 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o the North Korean statement, it was fairly outrageous in Stockholm, and it appeared that it was a waste of time for the U.S. side.
리스 전 실장은 또 미국은 그동안 뉴욕 채널이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해 원할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해왔다며 대화가 부족해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협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f you're pessimistic, it really means you're realistic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미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envoy Steve Bagan has worked very hard to set up these talks. And develop the whole set of
성사시키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건넬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북한은 하루 만에 협상장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실무 협상이 없는 회담은 성공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의 대니얼 디패트리스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 기고문에서 스톡홀름 협상 결렬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패트리스 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이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결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북한 측에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존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핵 협상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도 38로스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근접할 것이라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미국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2000년 대선으로 시간에 쫓겼는데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영변과 그 밖에 다른 곳에 있는 핵분열 물질 생산시설에서 계속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지 오늘 21일로 25년이 됐습니다. 당시 합의를 이끈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25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해체할 것이며 전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된 겁니다. 합의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oal would be having a negotiated settlement that gets the denuclearization we want. I mean that's what I tried for 25 years ago and I'd still be trying for it.
그게 바로 25년 전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었고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그럴 것이란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certain. I have no idea how they could be certain either. I think it's worth finding out.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알아보기 전에 협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협상단 차석 대표를 맡았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협상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even more difficult now, but I continue to believe it's worthwhile to try to keep negotiating.
25년 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건 맞지만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협상에 나설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25년 전 제네바 합의가 10년 가까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But back in the agreed framework, we did freeze the most advanced part of that program for nearly a decade.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든 유지했더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기회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또 제네바 합의가 토대가 돼 후에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sort of a similar formula to what we followed some years later with the Iran agreement.
이란 합의가 제네바 합의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띄었으며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bout this sinc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didn't fulfill its political obligations under the deal to normalize relations.
북한은 미국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임 빌 클린턴 정부 때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Bush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in 2001. A lot of issues were raised.
허바드 전 대사는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킨 건 큰 실수였다며 작은 걸 막으려다가 더 큰 걸 못 막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대 중반 당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It's easy for me as an American to say they cheated and leave it at that, but I would add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1년 반이 걸렸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도 충분한 협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ssentially, wish for Steve is that he's allowed to do the negotiation. I would like him to have the time, not meeting for a weekend.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을 방해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자신만이 협상 상대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himself has probably hampered the negotiation by somehow suggesting to the North Koreans that
허바드 전 대사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건설적인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비건 대표가 그들의 협상 상대라는 걸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여전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회원국들에게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단절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는 18일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면서 발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금융과 연계된 북한의 불법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들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회사나 금융기관 혹은 이들을 대신하는 행위자가 포함된 북한과의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이 감시 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밀 금융 제재를 적용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 등을 폐쇄하는 등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이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국에는 당초 북한과 이란이 지정됐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는 북한이 유일한 대상국으로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경제협력과 투자유치의 관문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 가입에 여전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협력과 관련해 어떤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케네스 강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IMF 연례총회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회원 가입과 관련해 어떤 접촉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IMF and any substantive engagement with the IMF and DPRK would require a request from the authorities as well as broad support.
강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VOA 질문에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 간의 어떤 실질적인 관여는 모두 북한 당국의 요청과 IMF 이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방식은 많은 IMF 회원국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부국장은 북한이 IMF 회원 가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IMF는 그시 경제와 공공관리, 통계자료 등 여러 분야에서 다량의 역할을 강화하는 회원 제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ssisted our membership with a great deal of capacity building in several areas, including macroeconomic institutions, public management, as well as on the data issues that you mentioned.
IMF는 국제 금융 안정과 통화 협력, 통상과 고용 촉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1944년에 설립됐으며 전 세계 189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총 1조 달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국가 재정이 열악한 나라들에겐 실무적인 기술과 정책 조언도 합니다. 특히 IMF에 가입하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방대한 자금과 기술, 전문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저개발국의 필수 성장 관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193개 UN 회원국 대부분이 가입했지만 북한은 쿠바 등과 함께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IMF 전직 관계자들은 앞서 VOA에 북한도 IMF 가입에 관심을 종종 보였지만 국가 통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의지를 접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IMF 관계자는 이날 VOA에 모든 IMF 회원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관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으며 나라 안팎의 통화 흐름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그러나 북한 당국은 너무 많이 공개하면 권력 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국가 예산 등 통계의 공개를 항상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Partly that may be political because
아울러 IMF가 북한의 회원 가입 조건으로 이사국에 있는 북한 정부의 가입 의지와 더불어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IMF 가입은 지난해 가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가입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5명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북한의 전반적인 기아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5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식량정책연구기관이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IFRI는 지난 15일 발표한 글로벌 기아지수 보고서에서 2000년 37%였던 북한의 영양실조 인구 비율이 47.8%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기아지수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개선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2000년 40.3점에서 올해는 27.7점으로 떨어져 전반적인 기아 수준이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기아지수는 전체 인구의 영양부족 비율과 유아 발육 부진율, 유아 체력 저하 비율,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해 산출됩니다. 세부적으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5세 이하 유아 발육 부진율이 51%에서 19%에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오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와 아일랜드의 컨썸 월드와이드도 북한의 기아 지수가 27.7점으로 조사 대상 117개 나라 중 26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기아 수준이 최악인 나라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 예멘, 차드,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아 수준이 2000년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아 발육 부진과 유아 체력 저하와 관련된 전 세계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70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식량 안보 고위협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주민 약 1000만 명에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7일 발표한 식량 안보와 농업에 관한 조기 경보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가뭄과 가축 폐사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식량 안보 고위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식량 안보 고위험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수단, 예멘과 짐바브웨, 감비아 등 모두 11개 나라입니다. FAO는 북한의 2019년 상반기 내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6월에 수확한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전역의 강수량이 56.3mm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1917년 이후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극심한 가뭄 현상이 지난 2년간 지속되면서 2018년 이래 평균 이하의 곡물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AO의 글로벌 작물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북한 중부와 남부 지역이 큰 가뭄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황해남도와 평양 일대 주요 쌀과 옥수수 산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평균 강수량의 50%를 기록하면서 농작물 생육이 크게 저하됐고 주요 댐의 저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9월 7일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460가구 이상의 주택과 458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든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지역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5월 중국과 인접한 자강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축 폐사로 인한 식량 위기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가축 건강 위협이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류에서도 한국,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함께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북한 전체 인구의 40% 정도인 약 1,010만 명에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수재민들을 위해 600만 달러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유엔 자체 자금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기금으로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 긴급대응자금에서 할당된 600만 달러로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취약계층에 긴급식량과 영양지원, 식수와 위생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대응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크 로우콕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은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해 태풍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링링이 9월 7일 북한의 곡창지대를 강타해 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현장 조사단은 옥수수, 쌀, 밤, 채소가 손상됐으며 특히 재배된 콩의 60%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가뭄에 더해 태풍 피해가 일어나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40%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며 5살 이하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북한 내 인도주의 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콕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에 더해서 더 많은 원조국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06년부터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북한에 1억 4,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 1억 100만 달러는 자금 부족 긴급 지원 명목으로, 4천만 달러는 긴급 대응 명목으로 전달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9 회계 연도에 전체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 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이 2차 세계대전 실종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2019 회계 연도에 총 218명의 미군 실종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 실종자 관련 업무가 시작된 이래 최다 신원 확인 수치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 회계 연도에 신원을 확인한 총 218구 유해 가운데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은 73구로 2차 세계대전 실종자 유해 14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5개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과 군 의료검사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DPAA는 밝혔습니다. 특히 35회에 달하는 현장조사와 발굴작업, 데이터베이스 확충과 시스템 개발, 동의원소 분석과 유해기록 디지털화 작업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크게 늘리면서 유해 감식 능력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성명을 통해 과거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에 대한 신원 확인의 숭고한 사명은 수많은 협력과 협업이 있었기에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들과 외국 정부, 민간단체가 미군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PAA는 또 2019년 회계 연도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실종자 유가족을 포함해 2,347명의 실종자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유가족들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포함한 의사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키그 DPAA 국장은 앞서 지난 9월 7일 2019 한국전 및 냉전 관련 연례 정부 보고회에서 유가족들에게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신원 확인 경과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developments that I think you will find important to share with you. First and foremost, you'll recall that almost a year ago, because of an agreement mad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55 boxes of remains
were DPAA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 베트남 전쟁 등 과거 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 3만 9천여 명에 대한 조사와 신원 확인 작업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북한에서 인도받은 208개 상자와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미군 유해, 그리고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 내 발굴 작업을 통해 찾은 유해 229구의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묘한 교착 상황이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중 실무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은 7개월 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이유로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체제 해제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그 밖의 비밀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와 핵물질,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과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광물 수출과 석유 수입을 비롯한 유해 남보리의 주요 대북 제재 5개를 풀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조미 실무협상 수석대표 간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협상 직후 김명길 수석대표가 지난 5일 저녁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며 싱가포르 성명의 4개항을 진전할 많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 김명길 수석대표의 발언은 8시간 30분간 이뤄진 회담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각자 어떤 입장과 방안을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언급을 종합하면 워싱턴과 평양 간에는 아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적어도 FFVD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비핵화를 합의할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종래의 그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에 비해 다소 진전된 방안을 내놓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영변 핵설과 비밀 핵설 폐기를 요구하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반대급부에는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대북안전보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영변 핵설 폐기의 대가로 석탄 같은 핵심 대북 제재를 풀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이 자신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자 북한은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등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언급은 됐는지 몰라도 미국이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수출 중단은 미국의 핵심 제재 수단으로 만일 석탄이 풀리면 다른 제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석탄 수출 허용은 안보리 대북 제재 전체의 실효성에 문제가 된다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뭐 스냅백 방식으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됩니다.
북한 김명길 수석대표는 실무협상에서 그다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기존 입장,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미한연합군사훈련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무기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핵화를 하려면 제재부터 풀라고 강력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에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9일 한국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 제재 해제, 후 비핵화를 주장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입버릇처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만 안 해도 큰 성공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외교적 업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공산이 있다고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Smaller tested, smaller missiles that they've been shooting are aggravation to the region, especially.
다만 북한이 실제로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형과 분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작은 규모의 잠정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영변 핵폐기와 핵활동 미사일 발사 동결에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검증과 폐기는 일단 영변에 국한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할 경우 북한은 11월 중 다시 미국과 2차 실무협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잠정합의 내용과 함께 연내 정상회담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내 정상회담이라는 시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내년 1월부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정국이 본격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도 탄핵조사 국면, 또 대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본인이 이처럼 얘기했던 당장 비핵화는 어렵더라도 자기가 늘 자랑해왔던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걸 염두에 둔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은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남은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얼마간이라도 제재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환난을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running out of money, basically. So that they're facing an
한편 미북 실무협상 이후 북한은 미국의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워싱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지난 1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미국의 불편한 징기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우리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우리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기로에 선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도발과 3차 미북 정상회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 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셈법에 변화가 생겼다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2일부터 4일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미한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에게만 부담질 수는 없으며 혜택받고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undamental...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 국방백서와 올해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VOA에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역내 안정에 기여한 미한 동맹 관계를 단순히 금전적 비용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t put a price tag on this long-standing alliance that has really shaped the history and the stability of North.
존슨 전 국장은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대학생들의 대사관저 난입 농성에 대해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9일 트위터에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번 사건은 서울 중심부에서 13개월 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는 시위대가 억지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19명이 체포됐다며 시위대 관련 대처를 잘해준 대사관 경비대와 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일 VOA에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 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두 번째 발생한 관저 불법 침입 사례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은 18일 사다리 두 개를 이용해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시위대가 대사 난입한 시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미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은 과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대회와 반미 시위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단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단체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체포된 피의자들 외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배후에서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백만장자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각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기술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0여 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이미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20년 후엔 연기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자 자신의 부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벨상은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69년 10월 21일 서독 사회민주당 당수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브란트는 소련과 폴란드, 동독을 중심으로 동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71년 동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13년 독일의 리벡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브란트는 16살에 3인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합니다. 이후 오슬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뒤 신문기자로 활약, 반나치주의와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1947년 귀국한 뒤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사회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독의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